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회 설교하러 오기 전에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집에, 저희 집에 자녀가 셋 있거든요. 셋인데 큰 아이가 이제 4학년, 둘째 아이가 1학년, 막내가 6살.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길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어요. 저희 집이 2번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뒤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참 웃겨가지고 이 친구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까지 끝내 하네요. 끝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마지막엔 또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성아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아멘은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잘 봐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 아이 제가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구나. 아이들은 보고 그걸 금방 몸에 익히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아이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뒷모습 보고 또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겠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계속적으로 흔적으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PPT 보시면요 어이구 이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 나와버렸네. 자, 같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씨 있죠? 그대로 당신이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그리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드림교회의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우리 이제 PPT에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PPT 그냥 띄워놔 주십시오. 요거 띄워놓고 이제 계속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요즘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애들, 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 어때? 물어봤더니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이시나요, 글씨가? 아이가 하는 말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입니다. 예.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가 이제 청소년인데. 예, 근데 그 다른 애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요즘 애들 어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 하나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얘가 몇 살인지 봤더니 이제 보니까 요 나이입니다. 선후배 개념 없이 까분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왕왕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듣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요즘 애들 이렇다 요즘 애들 이렇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요즘 애들 이전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글씨 혹시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글씨가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앞에 글씨가 왼쪽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편에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이거 언제 했던 이야기라고요? BC 425년에 했던 얘기랍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때 이야기랍니다. 또 한 가지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BC 1700년대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나왔던 문자를 해독하니까 이런 글씨가 있더랍니다. 또 조금 더 해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님의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누가요? 소크라테스가요. 여러분,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여러 면에 있어서 공통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미숙했고 우리도 이전에는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은 근사한 듯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 미숙했고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에는 아닌 척 근사한 듯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나도 어렸을 때 저런 미숙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예전에도 지금인 듯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나는 예전에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나의 삶 속에도 참 많이 연약함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처음에 그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가, 가능성 없었던 상태를 우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끝나버린 인생,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희망 없는 상태에 이미 얘기 끝난 상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자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이 성숙도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인 분들이 조금 지나서 조금 청소년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지나서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장년의 시간들도 지나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어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근사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사랑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랑하는 거 맞으십니까? 예. 다음 세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 소중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에 맞게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이 가운데 참 많이 계시죠? 선생님들 중에도 내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작.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예, 그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주는 방식으로, 이건 내가 내 방식이니까 네가 사랑받아야지, 아니라고요. 내 방식으로 넌 이거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는, 사랑을 쏟아붓고는, 내가 사랑을 엄청나게 줬는데, 엄청나게 돌봐줬는데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 방식이 있는데, 그 아이의 상황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맞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어렵지 않죠? 오늘 사실 좋은 교사 되는 이 강의가 사실은요, 이걸로 거의 끝맺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줘야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줘야 되는데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아이가 변화되기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때때로 그 열심히 아이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집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을 쏟아줘놓고 아이는 죽을라 그러는데 엄마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빠 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내가 너 사랑 너 못해준 게 뭐 있는데, 아이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줬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유독 특심인 분들 계시죠. 그분들 때때로 좋을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심으로 열심히 사랑해주는 그 방식이 아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이는 거의 막 지금 취조당하고 막 고문당하고 있는 만큼 그러는데 선생님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한 가지 이 말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제 기억이 남나요? 예,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교회 다녔습니다. 저기 서구 평리6동에 보면 서대구 재해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반대편에 서대구 IC 근처에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지하실부터 뭐 4층까지 안 쫓아다닌 데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녔던 교회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개구장이었을까요? 안 개구장이었을까요? 딱 써 있어요? 저도 개구장이구나, 저 목사. 굉장히 개구장이었던, 그래서 동네 온 데 쫓아다니고, 뭐, 늘 너무너무 돌아다니고 굴러다니다 보니까, 땀이 나면 떼국물이 찌 그런 아이였어요, 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뭐라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초등 부장 집사님이었거든요. 온데 굴러다녀도 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초등부 때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한 장면이, 한 앞에서 한 세네 번째 정도 자리에 앉았다가 기도한다고, 앞에 선생님이 이제 대표 기도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다가 쑥 밑으로 사라져요. 그리고는 의자 밑으로 기어서 저 끝까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은 애가 없잖아요.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사이 맨 뒤에서 손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기가 차는 거죠. 저걸 뺄 수도 없고, 막. 앞에 있는 부장 집사님 아들이니까 저걸 뺄 수도 없고, 막. 늘 장난꾸러기였던 이 아들이 뭐 점점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도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혀를 찼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지 뭐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된 출신 이제 강병국 목사를 교회 헌신예배 설교자로 불렀네요. 제가 그 교회에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제가 끝까지 장난꾸러기는 아니었습니다. 20대 점점 들어가면서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다가 그러고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한수를 받고 난 다음에 후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전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저 교회 가면은 교회 쳐다보면 눈물이 찡 나는 교회니까. 저한테는 저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때 설교하러 가니까 그 마음이 더 막 커지는 거예요. 강단에 섰어요. 말씀 막 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쪽에 앉아있는 그 교회도 4분 단위거든요. 1분 단위에 있는 권사님, 저 중간에 있는 권사님이 몇 분이 서로 막 웃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 그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는 뒤에 그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아니 목사가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면은, 아니 권사님이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웃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니가 틈 안 웃겼나? 그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어떤 분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끼어다니는 걸 봤던, 그때 교사로 계셨던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저희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저한테 니가 틈 안 웃겠나? 이런 얘기하고는 제가 거기서 예. 저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요 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저 교회에서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요, 저 교회에서요 제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저 교회를 떠나왔더라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끔찍해요. 저 교회에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쳐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난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와 버린 그날, 떼굴떼굴 굴렀어요. 지하실 맨바닥에 새벽 기도를 하는, 방석 깔고 앉아 새벽 기도하는 그 공간에 철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거기서 굴렀어요. 내게 찾아온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영향력을 선하게 미쳐주었던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나던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이 작아요, 커요? 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대구 동신교회 중등부하고 소년부하고 청년부하고 이제 교구 이렇게 섬기다가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농담 삼아. 눈도 덜 뜬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눈 작은 건 아는데요. 제가 예전에 눈이 되게 작았는데 지금 눈이 많이 떠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더 했어요. 저도 거울 보고 야, 이 눈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제가 참 비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웃는 거 보면 흐르니까. 이제 눈이 이런 걸 아니까요. 제가 거울 쳐다보고 늘 걱정했었어요. 거울 보면 제가 뭐 봤을까요?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뻐서요? 아니요. 야, 이 눈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요, 나중에요. 지금은 제가 눈이 작아도 눈이 괜찮죠. 예, 저는 눈 보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전 눈 쳐다보고는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눈이 웃는 눈이 됐다 하대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웃는 얼굴이 되어 있다 하대요. 제가 웃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대요. 아니었어요, 저는요.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그 부장집사님 했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초등부 부장집사님이었는데 집에 가면 주중에 어머니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근사하게 예배 섬기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던 그분이 주중에는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집을 뒤집는 분이었어요. 저희 집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문, 나무 문 하나 문 열면 바뀐 그 방에서 제가 자는데요, 물을 이렇게 놓고 마시고 머리맡에 놓고 자면 물이 어는 방에 제가 자랐어요.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환경이 멀쩡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제 21살에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20년 풍으로 그러고 계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여러분 벼룩시장 아세요? 벼룩시장 뒤에 차 문 열어놓고 꼿꼿하는 그거 4-5시간 그거 하고는 학교 갈 수 있어요. 학교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면 그걸로도 등록금이나 뭐 제 생활비는 안 되니까 저녁에 다시 일하러 가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웃을 수 있는 형편 아니었어요. 웃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웃는 얼굴이네.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이상한 말로 처음에 들렸어요. 웃는 게 자연스럽네. 그날 알았어요. 예수 만나면 변하는구나. 예수 만나면 바뀌는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만나면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전하면 그 아이들이 그 이름 때문에 변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니까 그 기점으로 거울 쳐다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거울 쳐다본 어디 쳐다볼까요? 눈 쳐다보는데요, 눈이 달라져 있는 제 눈을 보고는 웃어지는가.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러시대요. 코는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코가 멀쩡한데 제 콧구멍이 또 너무 작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 저는 때때로 이 콧구멍 갖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코 보고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그 얼굴이 제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쳐다보거나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지 않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난 이런 거 안 주셨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게 더 많은데 우리는 때때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쳐다보고는 왜 나한테 네가 없지? 그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교회 보고 눈물이 나는, 그만큼 제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교회예요. 바라기는 이 사랑하는 드림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드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드림교회 쳐다보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 뛰어서, 아, 내가 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지. 아, 내가 저 교회에서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게 됐지. 내가 저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애틋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너무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작심 3일 하면 될까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아이가 이렇게 달았어요. 이 아이가 답을 쓰면서 이 아이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작은 삼촌이 이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때때로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해볼 거예요. 꼭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우리 아이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들 이제 넌 안 되겠다, 내 너한테 세 번 기회 줬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사과 씨앗 같은 아이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과 씨앗, 사과 열매를 갖다 주고 사과 열매 안에 있는 사과 씨앗 개수를 맞추라 그러면 그 개수를 분명히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사과 씨앗 안에 있는 열매의 개수를 맞추라 그러면 여러분 맞추시겠어요? 사과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 열매의 개수, 그건 맞출 수 없어요. 그게 심어져 봐야 아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생명력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험하게 생겨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작심삼일 맨날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어도 그거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점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볼 내용들 중에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거는 교사훈련원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로 교사론을 하게 될 때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있는 이야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교사훈련원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복습하는 걸로 들으셨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안에 첫 번째 학생들을 보살핌 비유가 엄마예요. 뒤에 나오는 빨간 글씨로 나오는 요 단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갈 거예요. 다섯 가지. 자, 첫 번째는 엄마.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면은 농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농부. 자, 관계를 통해 사람을 키우는 것은요, 친구. 따라 하시죠, 친구. 학생을 무장시키는 것은요, 누구예요? 코치. 그 다음에 반을 감독하고 이끄는 것은요, 아버지. 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있는 구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엄마라는 대상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시죠. 제 아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년 저보다 더 형이신데 나 자기 그러더라고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는 한 달 걸렸다. 한 줄 읽고 눈물이 나서 덮고, 한 줄 읽고 눈물이 나서 덮고, 그 읽다가 또 걸리면 선임들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 달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자고 오바야 했는데 제 3일 걸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편지는 3일. 아, 보고 싶은 아들아, 어제 화장품하고 편지 보냈고 너 맡고 계신 대위께서 12월 1일 수요식하는 날 오라는 편지를 보내왔더라. 그런데 거기 원칙에 편지는 받아볼 수 있는데 소포나 등기는 보낼 수 없다고 돼 있던데 받았는지 궁금하고 12월 1일날 갈 때 또 가지고 가도 되는지 편지다오. 안경도 그때 가져갈게. 아가. 고된 훈련 받느라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밥은 배 안 고프게 잘 나오는지. 이 기회에 편식하는 거 고치겠네. 우리 아들 치킨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우리 아들. 치킨을 많이 먹고 시켰구나. 겨울 내내 이렇게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아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수료식 때 보자. 아프지 않게 밥 많이 먹어.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 사랑한다.
사실 저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치킨을 사랑하던 내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보고 눈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젊은이가 저렇게 우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게 막 가슴이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울고 편지 그거 3일 읽는데 3일 걸렸대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마음이. 근데요, 거기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아까 이 젊은이가 마음이 뭉클하기 시작했던 때가 어디부터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가. 여러분 이 아가라는 말이 엄마의 손에 쓰여진 그 손편지로 통해서 이 젊은이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은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따뜻한 품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면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는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그 따뜻한 품으로 자녀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엄마로 인해서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함께 맛보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을 자라게 해오신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을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던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목회자이든 전사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또 선배이든 다 상관없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줬던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면들은 따뜻한 품입니다. 이 따뜻한 품이라는 그 면을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PPT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이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여기에 말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창자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예요. 니조마이라는 그 말과 함께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가 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아픔의 그 고통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잃어 있는 그들의 상황, 이제 저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심정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때, 그 심정에 또 그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사 그 뒤에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에 먼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일만 스승은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찢어지는 그 심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내가 가르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요. 아직 아이가 막 좀 막 조금 어려움 조금 지나가는 듯 괜찮을 것 같은데도 엄마는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마음들이 엄마에게 있죠. 그 마음이 바로 교사에게 필요한 그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시 나오는 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 단어가 그 뜻이라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고 갑니까?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시오. 그 유산은 아버지가 사후에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을 그런 유산인데, 아버지 당신 뭐 죽든가 말든가 내 죽거나 주시오. 이 폐륜적인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유산을 내어줘요. 성경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는 그 살림이라는 단어 안에 키가 한 가지 들어있어요. 살림은요, 우리는 말하기를 돈이에요. 돈,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요, 그 단어를 성경은 쓰기를 살림이라는 그 단어 안에 생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살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줬다 말하는 그 살림이라는 단어 안에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보내면서 아들아 너 이거 분명히 들고 나가면 내 어떨지 알겠는데 어찌되었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좋겠구나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어요. 그걸 어찌 알 수 있나요? 아들이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대사를 준비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내 나쁜 모습이 있었으니까 내가 차마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습니다.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그냥 불러주셔서 나를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대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날 그 본문에서 아버지에게로 오는 마루기에서 이제 막 이제 집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 중에,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뛰어와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누군가 막 서성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 봤더니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보여요. 저기 멀리 보이는데 그 실루엣이 걷는 걸음걸이가 뒤통수만 봐도 아 저거 우리 아들인데.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되었던 저희 딸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나오는 그때 그 기다림으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 나오는 그 자리에 서서 와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찾지? 야 주은이 저 어떻게 찾지? 이러고는 서 있는데 아이들이 우 나오는데 제 딸이, 야 신기하대요,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애들 막 좀비같이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저거 어떻게 찾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 준아 이랬어요. 제가 어 준아, 아이도 저를 바로 보고는 쫓아왔어요. 아빠 그러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 데리고 집에 갔죠. 근데 제 아내가 그 다음날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혁이가 당신한테 인사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혁이라는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우리 같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 아들, 우리 주문이 친구, 같은 반 같이 나왔던 거예요. 옆에 있었어요. 이야, 신기하대요. 근데 같이 거기 걸어 나오는데 딸만 보이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되듯이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안 보였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은 그게 가능하겠구나. 엄마의 그 심정은 가능하겠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구나. 저 멀리 당자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특별히 재산이 많은 지주들은요, 이 긴 치렁치렁한 옷 입고 도포자루 같은 거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뛰는 일이 없어요. 뛰면 채통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아들 왔으니까요. 그 아들을 향해서 첫째 아들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끌어안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막 뛰어갔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바라보니까 이 막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의 그 마음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보는 거죠. 뛰어가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목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랬는데 아들이 대사를 쳐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대사 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뭐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 들은 척해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에 대한 이런 방법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고는 종들 불러다가 얘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얘 제일 좋은 거 줘라, 집에 살찐 송아지 데려와가지고 잡아갖고 잔치 버리자,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 심정. 거기에 엄마가 가진 그 이 안타까운 엄마의 품이 거기에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또 이 본문이 또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본문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 대목이 나올 때 여기에 대변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녹아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나와요.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요? 나인성 과부의 자녀 잃은 그 어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 여인 바라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해요. 여인아 울지 마라. 혹시 이 가운데 괜찮은 듯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 가지고 마음의 슬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 여인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내면의 고통이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 고통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체나 시체가 접촉된 어떤 물품이라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안 만져요. 스스로 부정해지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관을 만져버려요. 그게 문제겠니? 이 여인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은 건데 왜 여인이 죽어가요? 아니요. 어미의 심정 가운데 이 자녀를 잃은 그 심정은 누가 잘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리고는 청년에게 말하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동신교회 제가 섬길 때 처음 만났던 규현이라는 친구입니다. 소년부를 섬기던 때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자폐가 좀 심하게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 아이가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한 선생님이 늘 옆에 앉아있고 이 아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와요. 근데 문제는 아니죠.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를 늘 데리고 와서 교회 그 자리에 앉혀놔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알고 봤더니 그 부서에 이 아이가 오기 직전에 유년부에서 이 아이를 돌봤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김숙경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아이를 바라보고는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불임이에요. 자녀가 없는 여성이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자녀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그런 중에 기도하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규현이라는 아이를 반에 맡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섬기고 지도하는 우리 반에 데리고 있는 그동안은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돌보고 사랑을 쏟아주겠습니다. 그 사랑 쏟아주시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빠가 늘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빠 오는 그 시간에 먼저 나가서 아이를 기다리고 만나고 앉히고 안아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살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또 있어주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중에 이 아이가 교회에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선생님을 떠나야 되는, 부서를 이동해야 되는 그때 이 선생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규현이를 맡을 다음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려고.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군요. 선생님, 규현이는 아빠가 늘 데리고 와요. 규현이는 자폐가 좀 심한 아이라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거든요. 때때로 앞에 쫓아나가기도 하니까 규현이 너무 세게 잡지는 마시고요. 나갈 때 조금 아이를 끌어당기면 금방 돌아오니까 그 규현이 좀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간식을 주면 이 아이는 치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콜라를 먹으면 이 장에서 탈이 나기도 하고 이도 너무 안 좋아져서 콜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막 써놓은 거예요. 규현이의 주머니에는 아빠가 늘 1,000원을 넣어주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이 아이에게 헌금하라고 아빠가 늘 넣어줘요. 근데 규현이가 까먹고 헌금을 못 드릴 때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규현이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규현이가 알아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규현아, 너 헌금 아빠가 주셨니?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거기 3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소년부에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애가 지금 언제냐면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중등부에 올라왔던 아이의 모습이에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규현이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있는 자리를 보면서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규현이가 서서 보는데 좀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기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규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서 손을 막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하나님을 찬양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 지금 고등학생 됐습니다. 이 아이 여러분, 어쩌면 조금 돌보기 불편하고 힘들어서 서로 좀 이렇게 밀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근데 선생님들이 끌어안는 거예요. 저 옆에 보이는 선생님 보이시나요? 정경순 권사님. 저 중등부 있을 때 저하고 감사하게 너무 잘 섬겨주시고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선생님. 저분에게 진짜 엄마 마음이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 옆에 서서 막 찬양하는데 이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엄마의 심정이 있으면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떤 다 상관없이 아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진 우리의 심장이 문제이지, 우리의 죽어진 우리의 품이 문제이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4시 반까지 하고 다 끝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4개 중에 1개 했어요, 지금. 제가 왜 지금까지 1개 갖고 이렇게 끌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른 거 많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뭐 재미없는, 내가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인데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재미없어도 괜찮던데요. 재미없어도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쓰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도 알던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 그러던데요. 우리에게 모자란 거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 어떤 막 유머스럽고 아이들에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남겨져 있는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셨던 성경 기억나는가? 저는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김재공 장로님. 그 장로님 제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기억나는 거, 그분 철물점 하셨는데 그분 포터 트럭에 뒤에 앉아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그 심정,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너 받아. 중요한 거 맞죠? 말씀이 중요한 건 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먼저 사랑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 아이와 내 마음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이게 먼저 있고 난 후에 말씀이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야, 성경 펴라. 앉아라 좀. 선생님 언제 맞죠? 오,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떡볶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니 맨날 떡볶이만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반응하는 게 어쩌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 그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어떻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 개 또 뭐, 기구를 좀 들고 오려고 하다가, 강단에 이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서 막 피리 불고 이러면 뭐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들고 왔는데요. 제가 아이들 예배 시간 인도할 때 제가 몇 가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재밌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원래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향상 하면 저에게 사교형 이게 제로예요. 제로. 저도 저를 보고 늘 안타까운, 늘 진지한. 근데 여러분, 애를 써서 노력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들리게 할까? 여러분, 중등부 사역 해보신 분, 여기 중등부 선생님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너무 수고 많으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 많으시지만 중등부 아이들 기절해 있고 정신 나가 있는 애들 맡아서 감당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여기 소선여중 교목도 했거든요. 교목도 하고 중등부 사역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동안 제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중학생 진짜 인간 아니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 돼가니까 막 긴장이 막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학생들 안 들어요. 와서 애들이 들어오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뭐 고개 숙이고 앉아요. 그러고는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공간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나갈 때 이러고 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고개 들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막 명찰을 달고 나와보기도 하고요. 트레인 휘슬, 우리 교사 훈련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레인 휘슬 같은 거 해서 불어보기도 하고요. 짜장면 통 들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우리 딸내미 타요 장난감 그거 가져다가 빌려다가 타요 이거 막 앞에 갖다 놓고 이 설명하느라고 막. 여러분, 아이들에게 막 애를 써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한다, 나는. 말씀으로 승부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지루하게 전하는 것은 범죄다.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공감했어요. 아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요리해주고 아이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잊으면 안 돼요, 그 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드에 조금 맞춰줘도 좋을 텐데 성경으로 승부하는 걸로 그냥 나는 성경으로 가는 걸로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표 기억나세요? 표? 두 번째 기억나는 그 표는 농부예요. 농부. 농부는요. 농부에게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동아대학병원에 그 성형외과로 아주 정평을 날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석권 교수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쾌도난마라고 말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막 성형수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보니까 성전환수술이에요. 이분이 전공이 성전환수술. 국내에 한 350여 회 정도 성전환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우리나라에서 랭킹 1위.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주 권위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데 앵커가 물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뭐 조금 막 얘기하다 갑자기 이분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앵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했던 말이 위에 이거예요. 보이세요? 어떤 말인지? 차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전 저거 보고 리모컨 던져버릴 뻔했어요, 그때. 저 말이 진짜인가 싶어 귀를 막 의심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엄마의 따뜻한 품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찾아 들어와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대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의 이름을 다 나열했어요. 뭐 여러분 아는 거 귀신 한번 얘기해 볼래요? 몽달귀신, 강시, 또 뭐 있어요? 뭐 빨간 휴지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귀신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귀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 그 중에 제일 센 귀신이야. 하나님 제대로 설명한 거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했다고 한다고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엄마의 품이 있는 교사이면 그 동시에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그 성경 때문에 여러분 하루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앞에 앉아서 내가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까?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애를 쓰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교사인데 잘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요새 잘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도 깊이 봐야죠. 큐티 해야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죠. 여러분 농부는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돼요. 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직접 이 사람이 입으로 하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있고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에 남겨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교사가 지도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저렇게 말하는 저분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분 밑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사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막 깜깜해요. 어떻게 될까요? 겁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말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끙끙하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도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돼요. 막 이거 제가 왜 해놨냐면 엉망진창이라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여러분의 내면일 수 있어요. 주일날은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 그 후에 이제 좀 병원에서 멀쩡해지셔가지고 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오시고 하나님께 소천하셨는데 엉망진창의 모습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일날은 멀쩡하게 줄 꺼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꺼져 있는 선이 막 지 마음대로 막.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키워드가 따뜻한 품. 두 번째 농부는요? 정확한 지식. 이게 정확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조금 지나갈게요. 이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식을 위한,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삶으로 전달되고 그 삶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말씀이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사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정의를 이렇게 말하대요.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벗. 여러분에게 기억 남는 선생님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세 번째 교사의 모습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품도 기억나지만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분이 기억나기보다 그분 장난 아니다 이 정도로 기억나지만 막 정말 그분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주로 보면 첫 번째 엄마 아니면 친구 같은. 자, 보시면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아, 함께하라. 함께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교사의 키워드예요. 함께하는 거.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거 보여요? 와, 눈이 좋으시군요. 친구로서의 교사에게 갖춰져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친구로서의 교사는 이면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옆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도 좋아요. 친구니까. 좋아하는 친구니까.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처럼 늘 함께 있어주는 이 선생님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 두 가지 신체 부위예요. 첫 번째가 어깨.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몸을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기대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이렇게 슬쩍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 어깨 기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이 친밀한 관계라면 어깨 기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분이긴 한데 좀 어깨 기대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조금 그렇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깨를 기댈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댈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기대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은요 어깨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옆에 와서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교목실 사역을 소선여중에서 하면서 아이들하고 엄청나게 막 열심히 놀고 이랬거든요. 근데 소선여중 사역하면서 어깨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엉덩이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거는 소선여중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첫 번째 한 가지 내가 목표했던 게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게 해야겠다. 교목실에서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예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생각했던 게 아이들 불러놓고 아이스크림 줘야겠다.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처음에는 아이들 잘 못 들어서 한 30명 정도 모였었던 그 아이들이 피켓 들고 선생님들이 나갔어요. 아이스크림 준다 막 이러고 온데 복도에 다 돌아다녔어요. 쉬는 시간에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쳐다보고는 뭐 논이 뭐 하노 그러고는 100명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죠. 그날 제가 막 가슴이 막 두근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보고는 제가 아이스크림 또 줘야겠다 피켓 들고 또 돌아다녔어요. 몇 명 왔을까요? 200명. 여러분이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200명인데 엄청나게 그 아이들이 오는 그 모습 보고 제가 가슴이 터지려고 했어요. 점심 못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목실 재정이 바닥난 거예요. 교목실이 원래 있었던 재정이 이제 있었던 걸 아이들의 간식 주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쓰고 있는 걸 몰라서 쓴 게 아니고 알고 썼어요. 그럼 제가 200명 오는 거 보고 내가 교목실 재정 바닥나면 내 사례비 털어서라도 내가 한다 그러고 다시 시작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합시다. 내가 사례비 털어서라도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켓 들고 또 돌아갔어요. 300명. 그 다음에 왔는데 470명. 그 학교에 학생이 1050명이었어요. 금요일날 점심때 여러분 저기 보면 음악실이거든요. 저기가 음악실에 앉아서 막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니까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음악 중점 학교라서 음악실에 뒤에 팀파니가 있었어요. 팀파니 여러분 두두두둥 하는 거 팀파니 이게 비싸거든요. 아이들이 못 모르고 거기에 걸터 앉아버리네요. 와 큰일 났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당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강당 열었어요. 저기서 애들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뭐 주 안에서 기뻐해 막 춤추고 나면요 막 어이 막 이러고 찬양하고는 교목실에 집안 가면서 교목실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찬양하고 저번 멀리서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가고 이랬어요. 그 아이들과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교목실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제 손목을 그었어요. 손목을 긋고 교목실 문을 두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가 있어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믿고 어깨에 고개를 기대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이 제가 교사 강습회나 뭐 이런 시간들이 되면 늘 얘기하는 한 친구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군대 가 있어요. 그 아이 심심하면 전화하고 자꾸 부산에 찾아와가지고 야 뭐 자꾸 오노 막 전화오면 막 뭐라 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3살 때 어린이집에 이 아이 버리고 도망간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늘 시간을 보내고 막 자살하려고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생각나고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이 생각나서 못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이에게 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그냥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떨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울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깨를 기대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희망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그래서 지금 그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진학을 했어요. 그러고는 경찰되고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자기도 의미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깨를 기대주고 이 아이가 지금은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아이를 두고 말했어요. 야 니하고 내하고 좀 징그럽긴 한데 내가 니를 생각할 때 내가 너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 너도 알지. 그 아이가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질고 합니다. 실제로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험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뭐라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아이가 문제는요 그걸 다 알게 들어요. 울면서 안 떠나고 다시 돌아와요. 엉덩이 있어서 친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가 먹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두 개 있는데 한 가지는 주어진 권위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권위가 획득된 권위예요. 주어진 권위는 교회에서 당신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획득된 권위는 아이가 당신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네요. 아이가 선생님에게 주는 권위예요. 여러분, 그 권위 받아야 아이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기댑니다. 중간고사 되면 앞에 서서 아이들 사탕 나눠주고, 시험 잘 봐라. 애들 공부해도 얼굴 구기고 오고, 공부 안 해도 얼굴 구기고 와요. 공부한 놈은 어떻게 될까? 안 한 놈은 안 했으니까. 사탕 줘요. 시험 잘 봐라. 어깨 빙 두드려주고, 나중에는 아이들 사탕 두 개 달라 했는데 안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마음이 다 불관세음 부절. 근데 그 아이들 늘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처럼 같이 있어 주어요. 네 번째 코치입니다. 코치는요, 간단해요. 코치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본받게 하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이가 본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흉내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뒷모습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코치는 본받게 하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엄마는 뭐예요? 따뜻한 품. 두 번째는요? 농부는요? 정확한 지식. 세 번째 친구는요? 함께 하는 거. 네 번째 농부는요? 아, 코치는요? 본받게 하는 거. 여러분 본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이 읽었던 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됩니다. 계속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돼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바울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고, 우리를 통해 닮아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는. 지나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사는 감독한다.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지나버렸는데요, 키워드가 든든한 팔.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매질을 해서라도 고쳐내야 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친구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가 그림도 못 그리면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그림을 저한테 제 생일날 그려왔더라고요. 저 같아요? 이 아이가 지 친구에게 이거 그림을 그려서, 그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줄 수 있는 건 없고 이거라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요? 네가 그렸나? 지가 그린 것도 아니면서 지가 그린 것처럼 들고 와서 주는데, 근데 있죠,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아, 이 아이가 그래도 나를 지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지도 아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10대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스럽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 와, 진짜 막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끌고 가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거북한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애쓰고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들, 다섯 가지 그 내용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엄마, 따뜻한 품이 필요해. 농부, 정확한 성경의 지식 필요해.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기억나요? 친구, 함께 해주는 거. 이거 신체 부위 뭘로 한다고요? 어깨와 엉덩이.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네 번째 코치는요? 본받게 하는 거. 다섯 번째는요? 아버지는요? 든든한 팔로 지지해주고, 때때로 혼이 나야 되는 때는 혼이 내주는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친구가 되어야 아버지가 가능해요. 친구 안 됐는데 매질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사랑하는 드림교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빚을 져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되어주시고, 이 자리 교사 세미나 이제 이러고 나면은 6월달 지나고 7월달 되고 이러면 수련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죠. 아이들과 뭐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막 수련회다, 여름 성경학교다, 뭐다 이렇게 막 진행될 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에게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뭐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모자란 그 부분들을 채워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품게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엄마 그렇게 말하며 눈물 짓고, 아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눈물 짓는 그 젊은이를 여러분 보셨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까? 그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엄마의 심정으로 품으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 떠나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 아들 돌아오는 거 보면서 뛰어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함께 시간 하나님 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엄마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친구처럼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